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또 가기 전에 보니까 뭐 다음 주간이 또 추석이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부모님 산소를 한 10년 만에 찾아뵀어요. 참 죄송스럽고 부모님 묘소에 가서 뭐 형이 벌초를 다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위에 이제 맏형님이 세상을 또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맏형님이 국립현충원에 있어요. 대전 국립현충원에 또 맏형 형님의 묘소도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쉽게 못 믿는 것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기록에 마태복음 9장 기록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한테 그 귀머거리 그 귀머거리가 된 그 병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기가 먹어서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니까 안타까운데 주님은 보니까 그 자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걸 알고 그 귀신을 내어쫓고 그 자가 말하도록 주님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사건을 눈앞에서 다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걸 본 적도 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그런데 눈앞에 기적을 나타내 보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저자가 예수님이죠. 저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그 귀신을 데리고 가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예수님의 초능력적인 그런 사건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못 믿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가 지적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빛 되신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로마서 1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걸 자기가 느껴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은 압니다.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이런 정도는 되게 다 압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덮으면서 그런 지적받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자기가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어디 문제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 같은 것들을 보이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과 자기 자신의 문제점들을 사람이 알 때에 아 나는 뭐 소망이 없다. 내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나는 자신이 없다 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모든 자신감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스스로를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우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져서 죽어주시고 율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걸 해결해 줬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야만이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자녀라고 하는 부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들 혹시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 그것을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부정기적으로 신앙 고백의 날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자기가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이 로마서를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 전체가 중요하죠. 전체가 중요한데 로마서는 그중에 성경 전체에 마치 꽃과 같다. 혹은 어떤 분은 로마서 전체를 마치 반지와 같은 보석을 낀 반지와 같은데 이 특히 로마서 8장은 반지 속에 제일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읽고 하나하나 좀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12절부터 17절만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강조된 내용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지속될 때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눈여겨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생각이란 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 영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에 대한 얘기가 거의 잘 안 나와요. 1장에서 7장까지 길게 설명하는데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한 장 안에서만 성령이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성령을 강조하느냐?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첫 번째 약속으로 준 것이 계약의 약속으로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다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 약속을 인간들이 깨트린다고 해서 그게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은 무가치한 존재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깨트린 율법 첫 번째 계약 대신 두 번째 언약 계약을 다시 주신다는데 두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 글로 쓴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새겨준대요.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는 것을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징조래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때부터 쭉 예언되어져 나온 말씀이고 신약시대를 통하여 종말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속에 최고의 선물이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이 율법으로는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켜야만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 그 성령과 함께 살게끔 나를 자극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최고의 축복은 성령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오늘 제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이 함께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들어오시거든요.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뭘 하냐. 과거에 율법의 지적을 받았던 너 이거 죄 짓지 않냐, 너 이거 죄 짓지 않냐,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지적받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모든 율법으로부터 묶여있던 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좀 위축되는 감도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냥 막 편안함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위축당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게 딱 오면은 막 우리가 어떨 때는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아직도 이런 죄가 남아있어. 나는 이것도 해결이 안 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인하여 묶여져 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소위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좀 연약한 게 있고 네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너한테 허물이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지불했다. 지금 네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연약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네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지불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해방됐다. 이거를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우리에게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아주 용기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 위축되지 말아라. 넌 그렇게 그냥 막 뭐 법을 떨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그런데 내가 진 빚을 평생 내가 매달 내가 봉급 받는 데서 잘라가지고 내가 갚아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내가 못 갚을 빚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라는 분이 나한테 오더니 야 예수님이 너에 대한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았어. 한꺼번에 다 갚았대. 그런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아, 나는 그 빚을 내가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아는데요. 아니야. 예수님이 다 갚았어. 너는 어깨 피고 살아. 그리고 너한테 돈 빌려주는 자한테 너는 그렇게 주눅들어 살 필요 없어. 율법이 너한테 너 이것도 못 지켰잖아. 너 이것도 못 지켰지. 너 이것도 못 지켰지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를 공격할 텐데 그 율법이 손가락질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너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다 청산했기 때문에 율법이 손가락질하는 게 이틀 전 주눅 들지 마라. 아, 다 지불했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런 걸 용기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내 속에서 확신을 넣어주고 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용기 되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도 우리 믿고 이런 게 다 믿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또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런 것을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내 심령 속에 보증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줘요. 예수 믿는 삶은 날마다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워지냐? 오늘 8장 6절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6절을 좀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성령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평안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8장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악한 생각 속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생각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막 미워하는 생각을 딱 들면은 그 미워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 말하는 것도 싫고 막 어떻게 보면 걷는 뒷모습 보는 것도 막 싫어. 왜? 그 미운 생각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와요. 미워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아서겠죠. 보기 싫으니까 딴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뭘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행동 속에는 우리들에게 뭐 방탕한 모든 죄 짓는 것 방탕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서로 막 싸우고 분을 내고 서로 막 파벌을 짓고 그리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머리에 속에 들어오면은 그 행동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뜨리면 결국은 그런 관계가 깨뜨려지면서 자기 자신이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이게 불쌍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서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건 하나님께를 가르쳐주는 생각이에요. 아, 네가 좀 용서해라. 네가 좀 이해해라. 그냥 그 사람과 같이 가줘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넣어주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우리들 속에 생각을 자꾸 넣어주어서 그 생각대로 살다 보면 나타나는 행동이 사랑하는 행동, 기뻐하고 그 다음 편안하고 관용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선을 베풀고 성실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 속에 살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고 결국 자기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멋지게 사는 비결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례연을 맞이한 우리 어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잘 드시고 스포츠센터 가서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건강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들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악한 생각, 남을 꼭 속이려고 속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생각 쪽으로 자꾸 나가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 머리에서 앞서기 시작하죠. 참 이상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장 13절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생각을 하면은 육체의 생각을 죽이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게, 아 그렇구나,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들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막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자꾸 미워지는 생각이 조금 들면 내가 그 생각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자꾸 자기와 싸울 거예요. 자기 갈등 속에 싸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금욕적으로 자기와 싸우라 뭐 이런 말로도 들려지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자꾸 영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영의 생각을 자꾸 넣으면 육신의 생각은 점점 약해져요. 점점 작아져서 점점 나중에 없어져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막 내가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 성령으로 사는 길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생각은 점점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17세기 유명한 영국 프리탄의 신학자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존 오웬은 나중에 칼빈이라는 사람, 루트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청교도의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한 8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은데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생각을 사는 게 이런 거다 하고 정리한 말이 여섯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한테 주시는 섭리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건데 그걸 꼭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 들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며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하나님 허락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뭘 깨달으라는 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련과 어려움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우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큐티도 하고 또 설교도 자주 듣고 뭐 이런 것이 너무너무 참 중요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희망과 믿음이 자꾸 생겨진대요. 다섯 번째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시련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진대요. 여섯 번째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이 말한 것 가운데 여섯 가지 말 가운데 세 가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세상의 것 생각이 쉽잖아요. 직장 일 생각하고 장사하는 일을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 일을 생각하고 뭐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것, 지상의 것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만은 이분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깊이 묵상을 할 때에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중요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죽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느끼십니까? 물론 현실에 충실한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성령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삶에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뭔가 성광처럼 빛이 비치듯이 나한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딱 붙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아 이거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군요. 이번 주간에 나한테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두 가지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들을 생각을 새롭게 해주므로 육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체를 새롭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보증해 주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후사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4절 말씀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뒤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부자 간의 관계가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느낌을 못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것은 뭐 딸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걸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들 됐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부자 관계라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이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한글 성경에는 후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 8장 17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등한 우리가 상속을 받는대요. 아 얼마나 놀라워. 그리스도 예수와 동등한 상속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주어지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우리가 받는 상속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6남매 형제예요. 6남매 형제고, 어떻게 보니까 제 밑에 남동생이, 여동생이 있고 그런데, 내 밑에 바로 남동생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가진 재산이 조그마한 그 3층짜리 빌딩 안에 있어서 1, 2층 세주고 위층 3층에서 이제 사셨던 건데, 그래서 우리 모든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을 모셨던 우리 막내 동생한테 보는 걸 다 주자. 다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다 네 재산 다 해라. 그래서 저는 상속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의 재산이 많다든가 그런 사람은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막 부모 상속 받을 것 때문에 막 그냥 부모한테 막 억지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정말 마음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 상속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전화기 가운데 아이폰 가지신 분 있죠? 아이폰이라는 거. 아이폰, 그리고 아이팟, 그 다음에 맥북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회사가 맥킨토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만든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몇 년에 죽었어요? 2011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56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기 조금 전이었는데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닌 걸 그만둬버리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막 잘 돼가지고 지금은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의 자본 가치가 미국 달러로 1조 달러 이상 돼요. 일본 돈으로 계산하면 110조, 110조 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막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뭐 그 추장암 걸려서 죽었거든요. 추장암으로 죽었는데 56세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 몇 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다는 걸 알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나 이 사람의 딸입니다 하고 추장암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그 딸이라는 사람이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런데 에 무슨 딸이냐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막 이 사람이 자기가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자기 아버지 그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한테 나는 딸이니까 뭐 나도 딸 취급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너 딸 아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갔어요. 결국은 재판 가서 막 DNA 검사할 때는 결국 딸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 딸 이름이 리사 브레난 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명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서로 좋아 지냈대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두 사람이 어쩌다 아기를 낳게 되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헤어졌어.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얘기를 했나 보죠. 너는 저 사람의 딸이야. 그래서 이 딸이 그냥 막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 그러니까 이 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막 재판을 하고 나는 당신 딸입니다. 막 난리를 낸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 쳤을까요? 뭐 때문에요? 상속이 걸렸잖아요. 일본 돈으로 110조예요, 110조. 1억이라고 해도 깜짝 놀랄 판인데. 여러분, 이 상속이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삼라만상을 지금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빛이 있으라면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그 상속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물론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의 축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구약 시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의 세계도 상속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보다도 더 엄청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세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상속권을 주시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속권을 주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상속권을 나는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어떠세요? 사는 게. 구질구질하게 살까요? 째째하게 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어마어마한 상속이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을 것 같아. 뭐 돈 좀 있다고 내 앞에서 나타나서 껄쭉껄쭉하는 사람, 그래 네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상속을 내가 생각하면 뭐 좀 공부했다고 내 앞에서 껄쭉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야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아?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정말 예수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자꾸 보증하신대요. 야, 너는 이 세상에서 째째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좀 어깨를 펴고 살아. 하나님이 너의 상속을 모든 책임지신 분이야 하고 성령이 나한테 보증을 해주시고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면 되겠어요? 얼굴이 좀 환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느껴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막 핍박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그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단다. 그 성령이 너희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너희들을 보증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잠시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 속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리뉴얼,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육체 또한 죽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로 산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단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라. 바울은 이 말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로마의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냐나. 이 시대를 살고 물질 문명 속에 좀 더 돈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비교하고 좀 더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것으로 비교하고 좀 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걸로 비교하고 비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일터에서 일하시죠. 사람들도 만나시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